오늘 하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을 본문으로 해서 소망과 주의 말씀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New King James Version에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Remember the word to your servant upon which you have caused me to hope. 당신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Upon which,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위에 당신께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엄청 파워풀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의 단위, 그가 품은 소망의 단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견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소망의 단위, 크기가 다 다릅니다. 강하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 말씀이 주는 소망 위에 제 자신의 삶을 건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 냉장고에 보면은 그 메모 스티커나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왜요? 생각나게 하려고. 아, 이 물품 꼭 사야 돼. 이거 잊지 말아야 돼. 가끔 여러분들 부엌에서 음식 끓일 때나 전기 오븐에 뭘 넣고 타이머를 맞춰 놓잖아요. 이렇게 시간 되면 따르렁 하도록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이것을 붙잡고 소망을 삼고 있습니다. 주님 하시죠. 이런 뜻이에요. 각 나라마다 국가, 그게, 나라 노래가 있죠. 국가, National Anthem이라고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아, 동해물가. 백두산이. 일부러 그래 봤습니다. 뉴질랜드는요? God of Nations at thy feet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본은요 일본은 혹시 일본가 아, 제가 일본 그 국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부터 그게 다 들어보고 내용을 파악해봤는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김이가요와 지온이야 지온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천왕이 뭐 천년, 팔천년 계속해서 이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국가 혹시 아십니까? 하티크바라는 애국가입니다. 하티크바. 우리 번역하자면 The Hope, 그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노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랜 세월 속에 유대인의 영혼은 갈망하리 그리고 동방의 끝에서 모두의 시선이 시온을 향하리 20년 동안의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으리 우리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사람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으로 가리 여기 나와 있는 자기들이 국가로 부를 때 하티크바 하는 드라는 정관사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띠크바가 소망인데 원래 띠크바가 가지고 있는 뜻은 밧줄입니다. 밧줄. 궁지에 젖을 때 꽉 붙잡고 살아나기 위한 수단 그것이 띠크바입니다. 밧줄이에요. 밧줄.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랬는데 이렇게 읽는 것이 가능하겠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밧줄이십니다. 띠크바. 몇 년 전 한국 전남 보성에서 생후 7개월 된 어린 소가 갈대숲 진흙에 빠졌어요. 온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소의 배에다가 밧줄을 둘러서 영차 영차 하면서 끌어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공경에서 죽을 수도 있는 어린 소, 그게 소망이 무엇인가? 그 배에 두른 밧줄이에요. 이때 쓰인 밧줄을 히브리어로 띠크바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소망으로 쓰인다. 이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잠시 그쪽으로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정복 대상 성읍이 뭡니까? 이름이? 첫 번째 성읍 정복 대상이요. 여러분 모른 채 하는 거죠. 여리고. 여리고 성읍의 아주 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 성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을 안정케 하라는 그런 요구를 해요. 정탐꾼들 두 사람 숨겨주었으니까 이 여리고 전체 멸망시킬 때 우리 집만은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요. 여호수아서 2장 13절 잠시 보겠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라. 이 두 정탐꾼들이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붉은 밧줄을 창문에 매달라. 밧줄, 그때 그 밧줄이 띠크바입니다. 왜 붉은색일까? 눈에 확 띄도록.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개인들 그리고 가옥들이 파괴될 때 밧줄이 걸려있는 눈에 띄기 위해서 붉은 밧줄이 걸려있는 바로 그 집만 제외하도록 21절 보십시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띠크바를 창문에 매니라.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구출된 가정 라합이 속한 가문입니다. 이때 사용된 밧줄 소망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디크바이죠. 주의 말씀은 사람의 내면에 소망이라는 밧줄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망이라는 디크바 밧줄은 어떤 사람은 낚시 바늘처럼 가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밧줄 굴기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해서 항공기를 끌어올릴 정도로 강합니다. 소망이라는 밧줄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긴 했는데 너무너무 취약해요. 끊어질까 말까. 상황이 그가 처한 상황이 조금 더 힘들어지면 그 사람의 대화 가운데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둘러싼 상황 자체가 박해와 환란으로 점철이 되었을 때에도 이것이 너무 뚜렷하고 강했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로서 이겨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엄청난 규모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소망이 아닌 것을 잠시 구분하고 다음 말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망은 소원, 희망, 바람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는데 매일 일상의 삶에서 김치를 담궜는데 풋내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죠. 내일 비가 오지 않았으면 아니면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심각한 질병이 아니길 뭐 이런 것 전부 다 소원, 바람 또는 희망에 속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감이에요. 다가왔습니까? 확신에 찬 기대감. 반드시 될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감이에요. 반드시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것을 찾는다면 결혼식을 앞둔 커플을 한번 생각해보죠. 결혼식 앞두고 이 사람들은 결혼식 장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초청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 볼 사람이 섭외가 되었고 사진 찍을 사람, 영상 담당하는 사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때 정해진 날짜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감, 그랬을 때 성경적인 의미에서 hope, 소망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에 찬 기대감입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잠시 오늘은 복음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가? Good news, 복된 소식, 엄청난 소식, 누구나 들으면 깜짝 놀랄 소식. 제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대단해요. 이 소식 자체가 내가 알게 된 것이, 내가 붙잡게 된 것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소식이에요. 내 생에 어느 일정한 순간에 그 엄청난 소식이 내게 다가왔고 내게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와, 이런 게 있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전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발전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소식을 알게 된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 네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자, 이 정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북쪽 지역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벤하닷 왕입니다. 그가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아람 왕 벤하단이 군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포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굶주림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일어나죠.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굶주림이 어떤 정도였는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벌어들인 돈입니다. 1세겔은 노동자가 4일 일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자의 품삯기예요. 얼마나 굶주렸는가 하면 더 먹을 것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분류된 그 나귀, 덩키를 평소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역겨운 것으로 취급한 그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 은 80세겔이면 1년 수입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절대 먹지 않는 그 당나귀 대가리를 1년 수입을 주고 그것도 없애가지고 막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비둘기똥 모양의 여물지 않은 들콩이에요. 들콩인데 은 5세겔에 다시 말해서 20일 일한 그 품삯을 가하시고 0.3리터 정도의 옥수수 찌꺼기처럼 영양가 없는 이 정도의 들콩, 여물지 않은 들콩을 얻기 위해서 5세겔을 치룹니다. 자, 그것마저 떨어져서 지독한 굶주림 가운데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굶어가던 두 여인이 오늘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런 말을 해요. 들콩이라든지 나귀 머리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뭐 이렇게 아예 없어집니다. 오늘 당신 아들 잡아먹고 내일 내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삶아먹고 난 다음에 상대방 여인에게 아들 내어놓으라고 그 다음날 말했더니 변심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엽기적이에요. 너무 엽기적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어서 밖으로 나가면 죽으니까. 이때 사마리아 외곽에 격리되어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돈 몇 푼을 던져주면 채소 야채를 좀 던져주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 중에서 굶어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극심한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게 내 사람, 나병 환자 내 사람. 성 아래서 굶주려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도 이제 죽기 일보 전에 힘없는 소리로 서로 이런 말을 주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죽을 거야? 열왕기하 7장 3절 보십시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몇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투항하자. 살려주면 다행이고 죽이면 그냥 죽자. 그렇게 해서 터덜터덜 아람 군대 진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광경을 발견합니다. 아람 군사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곳에 물품, 장비, 의복, 음식들을 모두 버리고 그들이 도주해버린 것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발견합니다. 이 사태를 파악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음식으로 굶주린 배를 막 채우고 갓 나가는 의복이나 기중품들을 정신없이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이 막 지나다 갑자기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신이 든 듯이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지금 도주했다는 거. 물품과 의복과 음식이 가득하다는 거.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그 아람 군대가 이미 철수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철수하면서 남겨놓은 음식과 의복과 기준품들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누구만 알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4명의 나병 환자. 이것을 우리는 굿 뉴스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내용, 내만이 알고 있는. 그들은 진실의 빛 가운데 있었어요. 아람 군사들이 도주했다, 먹을 것이 있다. 사마리아 성 중에서는 자기 자식을 죽게까지 하고 그 살을 먹으면서 피비린내 나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자식을 어떻게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굶주림이 지극한 굶주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몇 킬로 떨어진 아람 진영에 그들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채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4명의 나병 환자만 살 길이 열린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발견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시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나에게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놀라운 차원의 영혼으로 내가 진입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이 믿어지도록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 부여가 이 현실에 내게 내 것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 이 복음의 비밀과 함께 내 마음이 자리 잡은 것, 이게 소망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더 먹임으로써, 내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 소망의 그 밧줄의 굵기가 커져가고 강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세력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면 힘이 빠지고 절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빼앗기면 이상하게 큰 슬픔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껴요.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수녀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강의 하시는데 호스피스 강의나 또는 죽음을 강의해요. 죽음을 준비시키는 그 강의를 하시는 그런 수녀님인데, 항상 그 강의를 할 때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죽음에 이르는 임종 말기가 되면 가족이나 의료진이 진실되게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예외 없이 예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이 그런 상황일 때 100% 진실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다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쁜 소식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 앞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은 나쁜 소식이고, 이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잠시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재밌는 표현이에요. 밤에 피곤해서 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의 완전 소멸, 죽고 나면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안에서 죽긴 죽었는데 그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자는 자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는 자들. 다시 13절 가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오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내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뭔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가지고 엄청난 충격 가운데 와, 이것이 내게 진실이라니,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지배하는 어떤 생각은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슬퍼하는 것이, 왜? 죽음이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픔의 반응, 절망의 반응, 좌절의 반응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다시 말해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으시고 이런 소망이 있으면은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인식되는 주님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것이 믿으신다요. 지금은 우리 몸이 질병과 노화와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의 몸은 그때가 되면 질병, 눈물, 사망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소망, 희망이 아니에요. 분명한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지금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 역사가 완전히 차단될까요? 그런 차원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떻게 지내요? 요즘 너무 힘들어. 1년에 이 말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알아요? 살기 힘들다고. 그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잊고 지극한 희락 가운데 영원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무장된 사람은 강력한 사람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내주도록 만들었을까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이 소망의 밧줄을 견고하게 만드는 줄을 알고서 주의 말씀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한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향하게 해요. 우리는 하늘 사람인데, heavenly man인데, 천국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데스티니 자체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걷는 순례자인데, 이 세상은 자꾸 나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한쪽으로 세상이라는 것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와 여자의 이제 심리 차이인데 관심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젊은이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미팅 건수가 있는데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자는 먼저 차 있어? 직업은 뭐야? 성격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남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볼까요? 이쁘냐? 아, 예. 친구가 나 여동생 있는데? 라고 물으면은 여자는 아, 맨날 싸우겠다. 친하게 지내? 이렇게 묻는데요. 남자는요? 이쁘냐? 친구가 나 애인이 생겼어. 그렇게 물으면 여자는 아, 그래 잘 됐네. 몇 살이야? 그렇게 묻는데요. 남자는? 이쁘냐? 이렇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라스베가스 카지노 건물에 외식의 창문 거울을 없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흐름 느끼지 못하도록,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도박 게임에만 집중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데스티네이션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시민권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뭔가 거대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도록, 밤인지 낮인지 파악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어떤 힘이, 그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 나를 가동시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의 파워 가운데 나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는 내 내면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마치 대기권에서 어떤 중력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이 영적인 뭔가가 나로 하여금 자꾸 세상화시키고자 하는 이 중력법칙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맞받아치는 힘, 그것이 내면에서 솟아나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약혼 반지는 몇 달 후에 있게 될 결혼식의 보증입니다. 약혼 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되어질 일, 그 일을 내 개인의 심령에 반드시 나중에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하다 보면 세상이 전부예요. 곧 현실이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보이지 않고 눈 앞에 현실만 가득해요. 자, 그런데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설렘이 있는 것 당연하잖아요. 설레야 돼요. 제대로 앞둔 군인, 세례 날짜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시간에 대한 설레는 기대감이 정상이에요. 이 기대감을, 다시 말해서 이 띠끄와 소망을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지금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읽고 새기고 생각하고 교류하고 대화 가운데 끼워넣고 기도 가운데 포함시킴으로써 자꾸자꾸 이 소망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소망의 단위가 큰 사람이 크면 클수록 나를 둘러싼 그 환경이 강해져도, 나를 끌어당기고자 하는 이 세상이라는 힘의 추진력이 커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망의 밧줄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관된 어떤 구절인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고 하나는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그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초대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구약의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담에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강력한 밧줄, 이 소망을 그들에게 일어난,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강력해지는구나. 두 번째,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을 그 로마서 15장 기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사도바울이 구약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그래서 이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이 소망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규모 자체도 큰, 어떤 사람은 지금 숨쉬기에도 조금 버거운, 그래서 조금만 지금보다 더 힘든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은 그 소망의 줄을 놓아버리는, 아니면 소망의 그 끈이 끊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소망의 밧줄을 강화시키는 도구인 줄 알고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좀 더 시간 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또 알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심을 아는 가운데 이 소망의 규모가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이 소망의 밧줄에 강력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지금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씨름하는데 그 현장에 주님 가주십시오. 붙들어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 머물러 주십시오.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성령께서 희락을, 기쁨을 더해 주시고,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네가 제대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